자,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부르심, 뭐 선지자들의 사명, 선지자들의 임무를 구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이후로 이제 연결 이사야서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가는 모든 선지서들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개관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선지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 선지자들 또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거고, 오실 참 선지자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들로 부르심을 받는 새 언약의 시대, 이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선지자들의 부르심은 크게 세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선지자들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선택으로 세워졌다는 것. 계보로, 족보를 따라 세워지지 않아요. 제사장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시고, 마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과 똑같죠. 특별한 선택으로 세움을 받고 복중에서부터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무엇의 부르심을 받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체험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것이 뭐 환상으로 나타나거나 어떤 그런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 영광 앞에 이제 대면하기도 하는 이런 경험을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다 그들이 어디로 부르심을 받고 참여가 된다고요? 천국 공회예요. 그러니까 공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는데, 그거를 왜 카운슬, 공회라고 부르느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을 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단수가 돼야죠.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복수로 우리로 얘기하시는 구절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그 보좌를 일컫는 거예요. 나의 보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우리로의 천국 공회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물론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지만,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또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와 참 선지자로 오시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예수님도 그 성령님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는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선지자 사역을 하세요. 복음 증거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공회로 뭐 참여될 필요가 없는 천국 공회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예수님이 품고 말씀으로서 이제 선지자로 사역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부분적인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니면은 정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회에 참여되어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 같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선지자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보다도 우리는 더 큰 선지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모세조차도 완전한 진리복음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만을 가지고 듣고 깨닫고 전한 자였지, 우리처럼 그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완전히 다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사건으로 성취하신 것을 마침내 다 아는 자들이고 이제 천국이 왔다는 것도 다 알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 같은 선지자로 이 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습이지만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세워질 때 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모세의 형상으로 이후의 선지자들이 변화를 받고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약속하시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계속해서 세워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모세와 같은 모세가 가르친 참 선지자가 올 거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가르친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 후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구약의 예언약에서도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약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또 한 가지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의 형상으로 다른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것의 원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모세를 중보로 모세를 원형처럼 써서 다른 선지자들을 세워가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 위에 세워지는 여호수아지만 더 나아가서 70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에서 그걸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70장로들에게도 부어져서 그 70장로들이 모세의 그 예언약 중보자의 사역을 나눠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 사역을 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이제 모세의 선지자 직분에 함께 참여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참 원형은 아니었죠. 그림자였어요. 진짜 선지자 직분에 참 원형 되신 분, 청사진 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약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하셨죠. 모세가 그랬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고 그것도 이제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같은 선지자가 세워지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죠? 언제 성취된 걸로 보여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고 그 안에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들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요엘서 2장을 인용하시죠. 요엘서 2장에 젊은이들이 성령님이 부어져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도행전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되는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계시를 받아요. 제사 따로 선지자들이 아닌데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계시의 방편들이 그때는 살아있어서 그런 계시들을 받고 이제 선지자처럼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와 지금도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자 되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는 때가 왔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받아야 되고 꿈을 꾸고 환상으로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지금도 그런 때일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모든 계시가 끝났어요. 왜 계시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의 본체예요. 히브리서 1장에 가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계시의 본체였고 방편이었뿐만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 다 기록된 후로는 더 이상 계시의 방편이나 새로운 계시가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선지자 되는 것은 또다시 우리가 뭘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뭘 받아야 되고 꿈으로 얘기하시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이제는 66권 말씀만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가르치면 기독교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인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계시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 다 기록되었으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천국구원에 대해 다 기록되었으면 무슨 다른 계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그냥 이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너무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너무 간절한 기도를 해서 꿈을 꿨는데 그때 아기를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아기를 받았어요. 아기를 진짜로 가졌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방편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목적은 예수님을 주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권을 알려주시는 것에 있고, 그걸 알려주시는 게 계시의 목적이지 다른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다 기록되었다는 거죠. 다른 계시,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계시의 방편이나 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온전하게 주어진 진리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여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또 다른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것이 성취된 현실로 오순절 사건에서 그렇게 보여졌지만, 그것이 지금도 막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도 애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는 시대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붙들고 가야 돼요. 왜?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만 나와요. 그런 환상을 또다시, 그것도 그 당시는 하나님 말씀이었죠. 왜? 말씀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그 당시에 그 예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중간중간 서신서를 쓰고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나눠보고 이랬을 때지 27권 신약이 다 쓰여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계시의 방편들이 그 당시만 해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방언을 하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그러면 그 뒤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통역을 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했지만, 이제는 66권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시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시대라고 해서 또다시 성령님의 시대가 와서 또 다른 계시가 임하는, 그렇게 가게 되면 기독교는 참 진리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것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사도시대 때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는 시대. 지금은 그런 특별한 은사, 기적을 동반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직접 받거나, 내가 손을 대면 병이 그냥 막 낫거나, 그렇게 하면은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66권 말씀이 있는데 왜 복음이 또 그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 당시는 그랬죠. 그 당시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 우린 수도 없이 여러분과 저는 들었잖아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직도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자기가 체험한 것에 의지하여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완전하게 주어진 진리 말씀을, 새로운 진리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주어진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뭔가 이상하게 듣고 본 것 같으면 꼭 특별한 것 같아서 그냥 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참 이게 우리가 그래요.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아무리 떠들어도 한번 맞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아, 이게 참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해요. 이게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뭐 이러면 뭐 어떡하라고요, 자. 말씀이 그렇다는 걸로 와야죠, 우리는.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한번 들은 걸로 족한 거예요. 100번 봤다고 해도 거꾸로 해요. 백견이 불여일문? 예. 그게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반대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속으로 한 가지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기독교는 올바로 설 수가 없고 우리 믿음도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들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임무와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공회에 참여되는 선지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어떤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공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새 마음을 품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천국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과 뜻으로 품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부족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를 지으신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지음을 받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뭘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을 알려주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뭘 부어주세요?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뭐예요? 루하.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듯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들로 이 아담과 이브를 아담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이브에게도 임무와 사명을 주세요.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지상명령 생각나세요? 거기 창세기 1장 거기 26절 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담도 창조될 때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가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회, 천국 공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자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회 앞에서 천국 공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성령님을 불어넣으시면서 창조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새 마음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처럼 이제 창조가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임무와 사명을 주세요. 아담이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요. 아담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 뭐 우리가 다 알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왕 같은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새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그렇게 지으시고 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패턴이 이제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패턴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들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회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기서 선지자적 임무와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증거하며 주신 사명을 따라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를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첫 창조의 패턴이 선지자를 세우는 패턴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세워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선지자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사명을 세 가지 현실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변화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임무와 사명을 갖게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주된 임무가 뭐였죠? 선지자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뭐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걸 불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죄를 선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또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것이 언약의 사자로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왕국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때때로 하나님과 언약을 깬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성취하실 새 언약의 축복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알려주고 언약 확인시켜주고 죄 선포하고 심판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 왕국이 오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약속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왕국을 대표하는 언약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변호사처럼 사역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며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모든 선지자들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왕이 없던 시절에 모세, 뭐 데보라, 뭐 우리 알죠? 데보라? 그리고 같은 사사,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 이 모습을 더욱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왕 같은 선지자의 형상을 가지고 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통치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도 이랬죠. 아담도 이 선지자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왕국이었던 에덴 동산을 올바로 세워나가고 온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법적이고 통치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에덴 동산을 지켜야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게 속한 백성 안에 이불을 올바로 말씀 안에서 잘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나가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 왕국 백성들로 세워가야 했죠. 이것이 원래 선지자의 형상을 주신 아담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아담이 죄에 굴복하게 되고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서 다스림을 받고 완전히 업사이드다운으로 하나님 왕국이 세상 왕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다시 그 형상을 세워주셨어요. 다시 그 형상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죄짓기 전에 지었던 질서로 돌아가야 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속하게 하셨으므로 천국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말씀 따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들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를 우리도 우리 소견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야,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바꿔보자.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세상에서 망하는데 좀 망하지 않게 뭐 좀 프로그램도 더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한테 썰베이를 돌려가지고 어떤 교회 원하시느냐 그대로 해주겠다 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왕국 세우는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선지자들로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가야 돼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뭐 목사나 장로님, 집사님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올바로 죄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세상 원리와 싸우고 사람의 소견과 싸우고, 그렇죠? 그렇게 올바른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거꾸로 된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야 돼요. 거꾸로 된 질서는 어떻게 됐다고? 에덴 동산에서 누가 제일 먼저 다스리게 돼요? 사단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아담이 다스리고 이브가 다스리고 맨 밑바닥에 피조물이 와야 되는데 피조물 된 뱀이 다스리고 이브를, 이브는 남편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맨 밑바닥에 온데간데 없어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시죠? 이게 그 왜 그때 배웠지만 각자가 자기가 진리가 되어가는 시대, 각자 소견에 따라서 나만 올바르면 된다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의 생각도 맞고 휴먼 라이시고 다 권리가 있고 남에게 해만 미치지 않으면 다 니네가 옳다라고 해줘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만이 진리다 하는 거 쉬울까요? 옛날에 자유주의 시대 때, 이 아시죠? 인라인먼, 그 계몽 시대 때, 그 이성주의 시대 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 진리 말씀이다 한 글자도 틀림없이 이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어요. 제일 바보들, 어리석은 것들, 저런 것들은 다 너무나 우매한 자들. 지금 더 그래요. 더 심해요. 이것만 이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뭐 그 해서 지금은 이런 것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이 사람 견해도 인정해주고 다 해줘야지. 이런 시대에서 교회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의 원리들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열어줘야 되고 저것도 낮춰야 되고. 이유는 되겠죠. 어떤 이유로 될까요? 아, 그렇게 해서라도 다 어떻게 하나님 믿게 해주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 복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며 그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지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정죄로 가는 것은 잘못됐어요. 판단으로만 가는 것도 잘, 말씀을 지키되 올바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서로 짐을 지며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왕국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못 끝냈는데 다음 시간에 도덕적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또 외형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것이나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은 형상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알고 분별하며 또 그 말씀에서 주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아직도 미련하여 더듬이는 자들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 더욱더욱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에서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닮은 선지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안에서 올바로 세워가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